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찢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갑작스럽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기는 했지만 단풍이 만연한 가을 밤입니다. 양화진 경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발전소 앞길에 단풍이 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쯤에는 아마 단풍이 다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일에라도 또 양화진 경내도 또 우리 발전소 앞길도 한번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23번째 시간 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과에서 요나에 대해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니느웨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쳐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바닷물에 빠지고 그리고 던져지고 그다음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니느웨 백성은 이제 다시 돌아온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 전해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한 요나가 있었습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방넝쿨을 통해서 타이르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임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리고 요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원망 많던 요나였지만 그가 자기 중심적 자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서 결국 성경의 기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0장 34절과 지난주의 요절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34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요나서 4장 10절,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요절 구절을 예전 것도 쭉 살펴보니까 아마 이번 구절이 제일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길었기 때문에 가장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 아주 여러분이 손들어 주셨는데 가장 먼저 손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하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박수로. 예. 자, 이교구 100점, 그 구역의 100점입니다. 이렇게 긴 구절인데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셔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일어서셔서 여자분을 대표해서 한번 외워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해가 하늘도 아니하였고 지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로구를 아껴버린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울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예, 제가 목사님들 대표해서 혼자서 한번 외워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쿠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자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이것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는 10점만 받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외우실 때 제가 구역에 갈 때도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외우실 때에 구역장님이 먼저 외우셔야 그 다음에 외우고 나서는 어떻게든 눈을 감고 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100% 다 외우십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외우시고 자 같이 외우신 분들 한번 다 눈을 감고 외워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암송하시는 구역원들 숫자가 점점 느실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조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하였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기까지 340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구준 명명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란 곳 성경에 기록된 이 왕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로보암부터 보겠는데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은 열왕기에 있는 본문과 역대기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는 많은 부분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은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정치적, 군사적 이 사건과 내용을 좀 더 공식적인 기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역대기는 포로 생활의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이 역사의 큰 흐름이 어떤지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포로기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 기록 목적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사건 자체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해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왕이라고 하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솔로몬의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자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신하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솔로몬 당시에 내야 했던 무거운 세금, 그 다음에 노역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이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연합을 해서 앞장섰던 그 주장의 요구에 앞장섰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조입니다. 그래서 열 지파가 여기에 연합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중심으로 남 유다 왕국 왕조를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은 두 왕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534쪽 535쪽입니다. 25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의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다 보면 민심이 남유다 왕국으로 르호밤에게로 흘러갈까 봐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서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방 제사를 드리는 장소일 뿐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구심점의 역할을 이 산당이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첫 번째 왕, 이 왕이 어떻게 다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14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14장 이 본문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어서 예언자를 찾아가서 아내를 보내서 예언자를 찾아가게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보라. 아들을 살고 싶은 마음에 아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가 이 여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자신도 범죄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곳에 제사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만들었던 왕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열왕기상의 여러 왕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그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5대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9절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어떤 길로 행하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선한 왕을 가리켜서 열왕기에 보면 늘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고 다윗을 늘 표준으로 삼았다면 이 여로보암은 악한 왕들의 언행을 업적을 이야기할 때마다 악행을 얘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은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7번째 왕 부가히야가 그의 악행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 24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기도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3대 왕인 여로보암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느밧의 아들 초대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앞으로 나오게 되는 악한 왕들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왕 아합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일곱째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33절입니다. 29절에서 33절을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들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다를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아합은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선조로 늘 거론됐다면 이 아합 왕은 여기에 보면 여로보암보다도 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였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심히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우리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을 모아두고 대결을 했던 그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 속에 그 제사 제물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타고 있는 것을 아합이 다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였던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세 번째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입니다. 이제 남유다 왕조의 14대 왕. 우리가 많은 왕들이 있지만 지금 남유다 왕조의 14대 왕,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3장. 지금 열왕기상 보셨던 부분을 이렇게 접어두시고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책갈피가 있으시면 책갈피를 껴두시고 역대하로 가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3장 702페이지 역대하 3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예루살렘의 영혼을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9절 이어집니다.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 므낫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족속들이 범했던 그 죄악보다도 더 악한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배척했던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종교들 그 모든 이방 종교들을 모두 다시 들여오고 그리고 므낫세는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들을 그 이방신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한 성전 안에 그 마당 안에 이방의 목상들을 세워놓고 남근상을 세우고 선지자들과 무지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를 샀던 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아몬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 유다 왕조의 15번째 왕이면서 요시아 왕의 부친이기도 합니다. 바로 밑에 구절입니다. 33장 20절에서 23절을 교독합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더욱 범죄하더니 예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교만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므낫세 왕도 패역한 왕이기는 했지만 그의 왕이 중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 므낫세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왕위로 복귀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므낫세는 그의 왕위 말년에 겸손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한 요시아의 아버지 되는 이 아몬 왕은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악을 그대로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므낫세보다 더 교만하였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을 답습하였다 이 말은 곧 므낫세가 자신의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였다 다고 한 사실을 기억해 보면 이 아몬 왕도 똑같은 일을 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머지 세 왕들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아스 왕입니다. 남 유다 왕조의 8번째 왕입니다. 열왕기하 12장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로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러나 하나가 붙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요아스의 최대 업적이라고 하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영적인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는 곧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듭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러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산당은 여로보암이 이방신을 섬겼던 산당과 같은 산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왕 요담입니다. 남유다 왕조의 11대 왕입니다. 역대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로 넘어가면 역대하 27장 692페이지 역대하 27장 2절의 말씀 692페이지 함께 봉독합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 얼핏 아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인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아버지 우시아가 제사장만이 분향해야 하는 그 향단에 향을 바치 직접 자기가 향을 바치러 들어갔다가 그 즉시 나병이 걸리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예, 통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요담이 그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자신이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그러한 제사장의 업무를 침범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 부분을 새번역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왕이고 지도자인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의 리더십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요담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즉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요담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한 평가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유대의 여덟 번째 왕 요아스부터 11대 왕이 이 요담 왕까지 유다 왕국의 가장 황금 번영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런 왕들이 다스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곱 번째 왕 히스기야 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왕조의 13대 왕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헷갈리십니까? 그래서 꽂아두셔야 좀 덜 번거롭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 절, 교우님들 한 절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극찬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노뱀을 제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뱀을 숭배하기 시작한 오랜 전통을 깨뜨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20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좀 길어서 쭉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누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어서 16장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에게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극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병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 그리고 나라의 모든 보물을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지금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같은 왕이 그 전에도 없었다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극찬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이 한 가지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7명의 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39명의 왕들 중에 7명의 왕들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살펴봤는데 이 왕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권세 아래 그리고 자신들의 그 권위 아래 모든 사람을 두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엄정하게 평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평가를 오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설령 누군가를 평가하고 심사하고 판단하는 그런 권세와 위치의 자리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 나에 대한 그 중엄한 평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조의 16대 왕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다음 구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뒤에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이 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도 칭찬을 받아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요시아를 기록한 역대하 3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지금 성경에 언급된 선한 왕들 평가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왕들의 공통점들의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정직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한두 가지 잘못은 없는 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아스, 요담, 히스기야, 아사, 아마샤, 우시야 이런 왕들을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한 길을 걸어갔다고 평가받지만 그러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잘못된 부분의 지적을 꼭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의 본문을 요시야를 기록한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거기에 단서를 달고 있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다윗의 길로 걸었다,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뒤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본문을 쭉 찾아봤습니다.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언급은 다른 왕들에게도 있지만 어느 왕에게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는 없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충직하게 걸어감으로 좌로나 우로나 비껴가는 일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요시야는 당시 우상 숭배의 패습에 사로잡혀 있던 왕실, 신하,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죄악된 길로 비껴가는 일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길로만 올곧게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는 그 언급을 신명기 2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펼쳐놓으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과 저주를 펼쳐놓으십니다. 그러면서 28장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 내 토지의 소산 이 모든 것들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앞에서 복을 설명하여 너희들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여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는 그 명령은 곧 말씀을 떠나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기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당부,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서 그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좌로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곧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는 것이다.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요시아밖에 없었다. 그런데 좌우로 제가 성경 구절을 찾다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동물은 있더라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올라가는 소가, 새끼 두 마리의 암소가 새끼가 있는 집을 떠나가는데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법궤가 가야 할 그곳 벳세메스로 올라갔다. 여기에서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언급이 있지 사람에 대해서는 요시아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충직하게 걸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았던 요시아를 이렇게 평가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603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밖에 없었더라.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진실되게 의지한 왕은 이런 왕은 없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지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요시야밖에 없었다. 이게 요시야에 대한 평가입니다. 5번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과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셨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위에 두 성경 구절과 연관지어 볼 때 사악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요시아가 어떻게 경건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인정해 주시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성장한 이유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전무후무한 왕으로 성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역대하 34장을 보면 그는 아직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도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사악한 할아버지 그리고 사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요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전무후무한 경건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가 그의 즉위 8년 그의 나이 16세 때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그의 나이 16세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세라고 하면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성인의 기준은 20세입니다. 그러면 아직 그가 성인이 되지 않았을 때 비록 왕이기는 하였지만 왕으로서 성인으로서의 정치를 펼 수 없었던 16살의 나이에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왔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경건한 왕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삶, 즉 할아버지가 살았던 삶, 그리고 아버지가 살았던 선대의 왕들이 살았던 그 삶을 요시아는 반면 교사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선대의 왕들의 삶은 내가 결코 따를 수 없는 그 삶은 나의 반면 교사다. 그래서 그는 그 선대의 왕들의 그 전통을 버렸던 것입니다. 6번입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을 16세에 비로소 찾기 시작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23장 25절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 704페이지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세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이 본문들을 우리가 볼 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되 그 다음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뜻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오직 누구에게서만 찾고 발견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찾고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만 찾고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요시아가 살았던 시대의 현실이기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내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16세에 요시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그가 우상숭배의 그 타파에 우상숭배 타파에 첫 발을 내디던 때가 2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20살 때에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우상숭배 타파의 첫 사역을 정치적 여정을 걷기 시작하는데 거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4년의 시간 동안 이 요시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했던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발견함으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이 땅을 향한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개혁의 불길이 그 안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역대하 34장 3절에는 이렇게 한 절 안에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꼭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리고 제위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제12년에 20살이죠.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제위 12년이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그 첫 걸음을 비로소 제 20살에 16살에 비로소 찾았다. 왜 여기 두 번이나 반복해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고 계신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요시아가 16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20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상숭배 타파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이 아이가 내가 원하는 이 선한 왕이 그 첫 발을 디디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무슨 회복을 의미하겠습니까?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이 말은 이전 삶과의 결별, 기존 죄악된 삶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니까 과거 죄악된 삶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에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찾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친밀함의 관계로 나아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친밀함의 자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과 헌신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에게서만 찾고 발견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 앞에 자신을 던져서 전적인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계산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믿음의 모험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요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적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큰 일곱 번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킨 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자, 이제 전심으로 돌아온 하나님을 찾은 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역대하 34장 8절입니다. 8절,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지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레위 아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에서 19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자, 요시아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도록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있던 헌금궤 안에서 발견케 해주신 것이 바로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돌아온 그 요시아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궤에서 율법책을 발견케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 참된 개혁의 동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에게 율법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요시아를 위해서 해주셨느냐?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1054페이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로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6절에서부터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네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10절까지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요시아 왕 때입니다. 자, 14절에서 19절입니다. 14절에서 25장. 네, 죄송합니다. 25장 3절입니다. 25장 3절 1089페이지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면 3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너희들이 패역하고 적나라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 나무 아래서 행하였던 그 모든 행음함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너의 20절에 보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이 말씀은 보면 8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지금 이 남유다 왕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간음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이혼서를 주고 멸망시켰던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도 여전히 남유다가 이렇게 간음을 하고 있다니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5장 3절에 얼마 동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상 타파를 시작하였던 그 시점이 되는 즉이 13년, 21세에서부터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요시야 한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요시야가 하는 개혁이 아니다, 내가 시작한 개혁이고 요시야를 통해서 내가 역사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며 죄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수많은 밭 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바로 요시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시야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8번의 말씀, 8번입니다. 경건한 왕 요시야가 남유다 왕국 전체에 끼친 영향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왕 요시야가 남유다 왕국 전체에 끼친 영향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4절인데요. 조금 시간이 돼도 이건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우리 24절까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 노수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서였더라.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와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네시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열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승의 가증한 밀금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2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시아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루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요시아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 전체에 끼친 영향과 결과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우상 숭배를 타파하였고요. 산당을 제거하였고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유월절 준수는 예전에 히스기야 때에도 유월절을 지킨 적은 있었지만 율법에 따라 정확하게 온 나라 공동체가 유월절을 지킨 적은 이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율법의 회복, 언약의 갱신, 그리고 이방 제사를 드렸던 그릇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제사장들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그 가루를 묘지에 뿌리고 남창의 집을 헐고 산당을 헐고 모든 분야의 속속들이 들여져 있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흔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 전체에 끼친 영향과 결과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706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34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706페이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느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여호와 요시아가 산 내리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행한 그 모든 일을 이 마지막 구절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고 복종하였더라.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왕국 전체에 끼친 요시아의 영향과 결과입니다. 결론 및 나눔을 보겠습니다. 1번 요시아 왕은 다윗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선한 왕이라 평가받는 왕입니다.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래 일평생 좌우로 빗나가는 일 없이 하나님의 선한 길로만 걸어갔던 그를 하나님은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많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오직 요시아밖에 없었던 사실입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이킨 왕은 많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에게 율법책을 허락해 주셨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킨 사람들을 통해 진정한 변화와 개혁이 시작된다. 요시아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남유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눔 질문은 이것은 우리가 구역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나눠보시면 좋겠다 해서 나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언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까? 나에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구역 식구들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요시아는 자신의 부친, 자신의 조부와는 다른 경건한 삶을 살면서 영적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상 숭배의 폐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그리고 왕족, 그리고 그 왕의 전통, 이 속에서 요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영적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가 치러야 했을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던 왕족, 귀족들과의 엄청난 갈등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를 지지하던 많은 귀족들, 왕족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방신 숭배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수많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많은 지방 귀족들, 토착 세력들, 기존 전통에 의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던 수많은 세력들과의 전면전을 펼쳐야 했었을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길로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하였다. 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습니까? 그 산당과 연관된 귀족들, 왕족들, 그것과 연관된 이 집단들이 산더미 같이 얽혀설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그 모든 갈등을 감수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언론을 개혁하겠다, 재벌을 개혁하겠다, 종교를 개혁하겠다 하면 쉽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모든 것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 세력과 경제계와 다 맞물려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개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16살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왔던 요시아는 그 모든 세력과의 전면전을 감수해야만 했을 겁니다. 두 번째, 그가 치러야 했을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왕위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20세에 성인으로서 정치 활동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요시아는 그 왕위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협받을 수 있는 그 모험을 감수하였기 때문에 이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부패하고 폐역한 이 시대 속에서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회복과 개혁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무엇입니까? 이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한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만으로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구역장님들, 구역 식구들,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